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임신 중에 산모가 하는 모든 것이 그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죠. 임신 중에 엄마가 웃는 것, 또 산모가 우는 것도 태아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의 유명한 우리 조수미 소프라노는 그녀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조수미 씨의 어머니가 그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기의 디바라고 불려지는 마리아 칼리스라는 이 여가수의 앨범을 하루 종일 24시간 틀어놓고 들었다라고 전해지죠. 실제로 산모가 슬퍼서 울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느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또 산모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태아의 정신질환을 걸릴 그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뱃속에 있는 이 자라나는 아기가 전적으로 이 산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셈인 거죠. 산모가 먹는 것을 통해서 아이도 먹고 산모가 죽으면 아기도 덩달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스스로 9개월 반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내가 잘 커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보는구나. 야, 그동안 내가 정말 수고 많았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불편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잠이나 자보자 하고 아기가 마른다면 이 얼마나 사실 우스운 광경이겠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9달 반 동안 품어줬던 어머니의 사랑이고 은혜 덕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년이 되어도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그 생명의 시작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력의 근원인 그 모든 시간들을 어머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 1장부터 8장을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오늘 본문 이제 9장으로 왔는데요.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제가 그냥 네 글자로 요약하면 배은망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시는 거죠. 모세야, 너 여태까지 이 받았던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신명기 1장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험난한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그 설교가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계속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모세가 잘 되면 내 탓,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잘못되면 하나님 탓,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이었거든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이스라엘 탓이 아니라 이스라엘 탓이 아니라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힘이 없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당대 최고의 전력을 가졌던 애굽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 전쟁에 능했던 아말렉 족속, 그리고 이제 당시 철기 문화를 이미 들어가 있던 이 가나안 족속을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모세는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보다 강대한 나라다라고 칭했어요. 실제로 이 전력을 비교해 보면 군사 숫자나 또 무기나 이미 문화적으로 봐도 가나안은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 얼마나 컸는지 여기 지금 1절 말씀 보시면 끝에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그 땅에서는 고대 사회의 전쟁의 영웅이라고 일컫지는 거인족들, 아낙족 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다윗과 싸운 거인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많았고 그들이 얼마나 강했냐면 2절 보시면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라는 그런 말이 이 당시에 돌아다닐 정도로 전쟁을 얼마나 잘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감히 이 가난한 사람들 앞에 서 있지도 못하고 위축될 정도로 키가 큰 안악 자손인 거죠. 미국으로 따지면 NBA 선수 중에 샤키로니라는 아주 큰 이 거구의 센터가 있죠. 여러분 그 사람하고 우리가 막 농구 경기 한다 그러면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이건 다 끝난 게임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가 강한 민족도 아니에요. 전쟁 경험이 많거나 전략이 그렇다고 막 뛰어난 그런 민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난공불락의 큰 성벽에서 살고 있고 말 그대로 구척장신의 위풍이 대단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모세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엄청난 병력과 그리고 이 장대한 이 기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텐데 그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승리는 여러분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라는 것을 미리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 자,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팔과 그들의 무기나 전략이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하여 승리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에 여러분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킬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승리한 다음에 이거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가나안을 상대로 큰 승리를 얻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고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야 그럼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 악한 민족을 추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이거 다 우리의 공로, 내가 쌓은 이 공로 덕분 아니겠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까? 4절이에요. 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치셨는데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막 죄가 없는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실상은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아간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5절을 보셔도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이 착해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막 너무나도 의롭고 정직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죠. 이는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모세의 이러한 주장은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아가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언제라도 쫓아내실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야기. 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사실 이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사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야 역시 내가 그 추운 겨울날 내가 코너스톤 장로교회 가서 내가 새벽 예배 나가고 내가 이민자로서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구나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더러워진 죄인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막 죄를 죄송합니다. 까발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려서 직설적으로 말해보면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의로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 말하면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받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향해서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수고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받을 만한 자격 없고 누릴 만한 그런 의로움이 전혀 없는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복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라는 거죠. 혹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 성취해서 이만큼 살고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럴 때 낮추시죠. 우리 마음속 깊은 교만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쓰는 표현 중에 미운 네 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운 네 살.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34개월 정도 딱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 아이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부모의 간섭에 대해서 몹시 반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살 때까지는 엄마가 밥 먹이면 그대로 먹고 옷 입히면 그대로 입던 아기가 4살 정도 되면 한국 나이로 4살 정도 되면 부모의 압력에 저항하는 반발이 엄청 심해지면서 이때부터 엄마는 정말 전쟁 같은 실갱이를 아이랑 맨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표현 중에 애먹인다라는 표현이죠. 애먹인다, 애쓴다. 이게 다 아이를 밥 먹일 때 어렵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막무가내로 일명 미운 짓 하는 4살 꼬마들. 그래서 한국말로 미운 4살이라는 표현이 생각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이 아기가 4살짜리 꼬마 아이니까 그런 미운 짓 해도 그러니까 애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라면은 뭐 이제 좀 성숙해지면서 없어지게 이런 그 기대감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는데도 7살, 10살, 15살, 20살 뭐 청년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여러분 행동한다면 부모가 이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식들이 너무 막 속썩여가지고 이제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학교에서는 막 사고만 치고 부모에게 막 버럭 막 화내고 짜증내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자녀가 얼마나 큰 고충이겠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사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바로 미운 네 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마지막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표현 보이십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기 5절도 보시고 6절도 보시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운 내 살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병원에서 막 교통사고 막 이런 큰 사고 당해서 목에 기부스 차고 있는 환자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목에 기부스 차고 있는 환자에게 환자분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이 기부스 차고 있는 사람의 목이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뻣뻣한 기부스 때문에 이게 목이 고정돼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거는 하지 말아라. 너희 저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목이 뻣뻣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주구장창 해왔다는 거예요. 그 6절 마지막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가 딱 그 표현인 거죠. 미운 네 살이었다 너희가.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됨에 있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에 야 역시 내가 너무 잘 살아서 이거 다 누리는 거야.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미운 네 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그 미운 네 살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송아지 우상에게 절한 거. 여러분들은 우상도 만들었죠, 절했죠, 하나님을 떠났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시내산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송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섬겼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장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백의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를 입은 이 신부가 신랑과 아주 신성한 결혼 예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예식 중에 갑자기 신부가 딴 남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다면 세상에 어떠한 신랑이 화가 안 나겠어요. 누가 결혼하겠어요? 신랑을 버린 그 신부는 신랑에게 사실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웨딩 현장에서 그 신부는 신랑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수치를 준 것이고 신랑의 가슴에 평생 남을 대못을 박은 것이죠. 지금 6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신성 어떻게 보면 그 웨딩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배은망덕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인자와 진실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셨을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역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 들어온 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래 미운 내 살,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그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여러분 찬양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지금 신명기 9장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정말 이 추운 이 새벽을 뚫고 나오실 열심이라면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아닐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던 경험들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누가 정말 이 뺏어가려고 해도 뺏기지 않고 싶은 그 신앙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열심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이만한 자격이 있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운 네 살같이 목이 곧아서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 안 살겠다 하지만 또 연약해서 또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헤셋, 변함없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2024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은혜와 평강,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나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올한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이민자로서 정말 바쁘게,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감사보다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어, 우리의 성실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가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고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더러운 교만임을 깨닫고 그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크고 작음을 떠나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주신 은혜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 주시고 귀한 것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침내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단잠을 깨어 이 자리에 오면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내가 감찰하겠노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의 두 눈이 이곳을 향하고 있고 오늘 주님의 두 귀가 이곳을 귀 기울이고 있으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새벽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